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표제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날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전 멀쩡합니다. 기적적으로 오늘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어저께 아침 오전까지만 해도 말하기 좀 힘들었는데 오후부터 말짱해졌습니다. 기침만 안 하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또 검사를 했죠. 음성으로 나왔거든요. 약간 안심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앞에 계시는 분들이. 설교를 이렇게 못하고 사니까 힘들더라고요. 열흘이나 거의. 시편 90편을 다시 시작합니다. 시편 89편을 한 게 벌써 1년 반 전이에요. 시편 90편을 이제 시작해서 150편까지 쭉 갈 텐데 4권 시편이 5권으로 돼 있어요. 그중에 이제 네 번째 권이 90편에서 시작을 해서 106편까지입니다. 아마 시편 90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읽으면서 아, 이 시편이구나.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 제가 설교를 제일 많이 했던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례식에서 설교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도널드 윌리엄이 이런 말합니다. 시편 90편은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어둠의 실제를 다룬다. 여기서 얘기하는 어둠은 1차적으로는 죽음이고요.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둘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죠. 죄 때문에 죽음이 임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에는 비통함이나 과도한 비관주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인생을 아주 현실주의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은 있지만 여기에 비통함이나 과도한 비관주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인생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렇게 덧없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여러분은 얼마나 의미가 있으세요, 인생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은 이런 의미가 있어라고 하는 만큼 우리는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건 위험합니다. 인생은 성경이 말하기를 인생은 이런 기쁨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한 만큼의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관점에서 아주 현실주의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덧없다. 한 순간 같은 것이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림자 같은 것이다. 아침에 풀이 나와서 꽃이 폈는데 시들어버리는 저녁때가 되면 그런 것이다. 지나간 어제 같다. 그냥 꿈꾼 것 같다는 얘기죠. 일장춘몽 같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단 하나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 게 단 하나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게 모세의 기도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바벨론 포로 후기에 어떤 사람이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간 이게 학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학자들은 성경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보세요. 이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죽음을 경험합니까? 광야에 애굽에서 나올 때 1세대들이 다 죽잖아요. 40년 동안. 정말 많은 죽음을 경험해요. 40년 동안. 그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임스 보이스는 민수기 20장이 아마 이 시의 배경일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민수기 20장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요. 40년 차가 됐을 때 모압 평지에서 이제 넘어가면 가나안이에요. 거기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이 뭔가 하면 백성이 또 물이 없다고 난리를 부리죠.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쳐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주랴? 그리고는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도 결국 못 들어가고 죽는다는 얘기죠. 40년 동안 이걸 바라보고 왔는데 이게 희망이었는데 그러면서 인생은 참 덧없다. 이런 말을 할 만하죠. 이런 덧없는 인생이라면 뭐 우리에게는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이런 덧없는 인생이라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희망, 덧없는 인생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은 그저 잡으면 지푸라기고 잡으면 뽑혀버리는 지푸라기인데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실한 어제 잡았는데 여전히 오늘도 잡고 있고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여전히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신, 희망 그런 건 과연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혜로운 삶에 대하여예요. 고대 헬라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이 지혜가 무엇인가? 소피아, 필라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필은 사랑한다는 말이고,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거죠. 철학이죠, 그게. 그들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논했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플라톤에게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걸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현대 정치 철학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1절, 2절에서는 하나님 영원하시다 얘기하고요. 3절부터 6절에서는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짧고 덧없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1, 2절. 3절부터 6절은 인생은 정말 덧없다. 이걸 대조를 시키죠. 그리고는 7절부터 12절까지 이게 단순히 죽음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인간의 최대의 난제는 하나님의 진노구나.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2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1, 2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광대하심, 크심이죠. 크심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거처가 되셨다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창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지존하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쓴 사람이에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서 그것을 썼어요.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모세가 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어떻게 들려주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모세에게 계시를 주셔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세가 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는 지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처럼 하나님의 장엄함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모세처럼 인식했던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그 주여라고 하는 이 말, 아도나이,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위엄을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특별히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할 때 거처는 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집이잖아요. 거처는. 우리가 사는 집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거처라고 얘기할 때 이게 단순한 집이라기보다는 집이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보호하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현존. 말하자면 주날개 밑, 내가 주의 날개 밑에 거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죠. 나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림이 그려지세요? 내 아래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셔서 그 팔로 나를 안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보호와 돌봄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거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전한 것입니까? 가령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는 게 참 유익한데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너무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18세기, 19세기 초에 31살의 나이로 이란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열병으로 죽은 헨리 마틴이 있는데 헨리 마틴은 천재였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문법책을 읽으면 바로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할리 말틴의 일기가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보낸 시간보다 내 인생에서 낭비되지 않은 시간은 없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보낸 시간이 내 인생에서 제일 값비싼 시간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게, 이러면 안 되지. 시간 낭비야. 이러지는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보내면 이제 행복해지잖아요. 헨리 말틴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 여기서는 영원하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영원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 모세의 묵상을 끌고 가는, 이 시편 90편을 끌고 가는 힘이거든요. 인생을 묵상하면 덧없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묵상하지만 그 하나님의 빛 아래서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이에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하는 게 그 이상한 그 은혜 이상하게 받은 사람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의 빛 안에서 인생을 정직하게 보는 거죠. 스티븐 찬옥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말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그분이 쓴 책이 번역이 됐어요. 그것도 한 2,0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두 권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왜 이런 스티븐 찬옥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그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거죠? 지금 모세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강하여 용맹하다고요.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아무리 백만 명 기독교인, 천만 명 기독교인 해도 아무 힘이 없어요. 수수깡 같은 거예요.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그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아무 의미가 없는데 피상적이죠. 너무나 피상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더 깊어져야 돼요. 그것은 단순히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의 기도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묵상합니다. 그럼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정상적인 신자라면, 야, 정말 내 인생은 정말 덧없다. 내 인생은 의지할 게 하나도 없다.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다를 수 있나? 도대체 이 세상에, 나와 관련돼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었다고 하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없다가도 또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 그래요?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지. 나의 거처는 변함이 없지. 이런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찬옥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언약의 확실성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신자에게 큰 위로가 된다. Great comfort가 된다. 엄청난 위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다. 모세는 3절부터 6절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생의 덧없다는 건 이거죠. 우리가 정해놓고 살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갑자기 찾아오니까. 덧없어요.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 3장을 쓴 모세가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은 돌아가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쓴, 모세가 쓴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범죄의 사건을 지금 그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3절부터 6절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묘사하는 표현들을 보면 4절을 보세요. 지나간 어제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일장춘몽이라는 얘기죠. 인생이. 또 밤의 한 순간이다.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무두셀라가 거의 1000년 살았죠. 무두셀라처럼 1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간 어제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덧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120세 세상에 올 것이다. 덧없죠.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간은 홍수나 급류에 단번에 쓸려 나가버리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지만 잠깐 자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밤새 자라서 도단한 풀이 꽃이 나다가 저녁 때 시들어버리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보장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뒤집히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짧은 인생에서도.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인생의 덧없음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너무 인생이 재밌고 멋있고 찬란하고 그런 사람 앞에서 이런 인생에 대한 현실을 보여준다면 누가 이거 부인할 수 있겠어요? 죽음 앞에서 무력한 인생의 덧없음은 왜 그런 것입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죄 때문에 온 거는 단순히 죽음이라는 물리적인 위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게 인생의 최대 난제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7절부터 12절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주의 노, 주의 분내심이라고 나오죠. 9절을 보세요. 주의 분노라고 나오죠. 11절을 보세요. 주의 노여움과 주의 진노가 언급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요. 주의 노, 주의 분내심, 주의 분노, 주의 노여움, 주의 진노.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인생의 덧없음과 짧음, 왜 짧아요? 죽음 때문에. 그리고 고난의 이유가 인간의 숨길 수 없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누군가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공개되지 않는 한 죄라고 생각을 해도 죄라고 인정하거나 인식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공개되기 전에는요. 멀쩡해요. 그리고 좀 더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양심이 인정하는 그런 죄가 죄라고 인정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8절에서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밝은 얼굴빛 앞에서 우리의 작고 사소하고 은밀한 죄악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숨겨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짧음과 고난의 이유는 우리의 숨길 수 없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세세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사건과 이것들을 다 연결시키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원리예요. 게다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그것은 그들의 가데스바네에서의 반역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참혹한 죄의 결과를 40년 동안 그 죽음을 계속 경험하고 산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그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19편 12절에 이런 기도가 있는데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그 밝은 얼굴빛 앞에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죄악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내가 인식해야 죄고 사람들이 내 죄가 사람들 앞에 공개돼야 죄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볍고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죄악은.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모세는 구절과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이 시간이 너무나 순식간에 간 것 같은 거예요. 40년째예요, 지금이. 40년째예요. 순식간에 간 것 같은 거예요. 모세의 삶을 한번 보세요. 40년을 처음에 바로의 왕궁에서 보냈죠. 그 다음 40년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목자로 보냈죠. 그리고 마지막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120세가 되었어요. 이 120세를 산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70, 80.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 나온 이 출애굽 1세대들의 평균 수명이에요, 이게. 20살 이상으로 나온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30살 이상 나온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까. 20세 이상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히 날아간다.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자랑거리가 있고 인생에서 뭔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어도 수고와 슬픔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래요? 왜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주님,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후대에 이 말씀을 읽게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기를 바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 난 이제 깨끗해. 난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값싼 은혜로 흘러가기가 십상이잖아요. 제임스 보이스가 말한 대로 이 모세의 기도가 민수기 20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맞다면 모세의 미리암의 죽음, 또 아론의 죽음,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바위를 두 번 친 것 때문에 자기의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면서 다 죄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게 되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뽑았어요. 지혜로운 삶에 대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어리석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여기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는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12절의 이 간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하는 사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첫 번째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삶과 죽음을 헤아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저를 도우셔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뭔데요? 특히 이제 시가서에서 잠언이나 또는 전도서나 시편이나 욥기나 이런 이 시가서에서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대로 시편 잠언 1장 7절에서는 지식의 근본, 그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욥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읽어드릴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면서 너 욥과 같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봤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반복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그러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떻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사소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그저 뒷방 할아버지 정도로 여기고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 영향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삶에, 나의 행동에, 나의 결정에, 나의 삶의 지침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없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잖아요.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일을 할 때도,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히 악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어떻게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것.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서 유발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염려하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너무 수확을 많이 하고 소출이 많아서 야, 이걸 다 보관하려면 창고를 많이 줘야 되겠네. 그게 걱정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먹고 살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살 건 걱정할 게 없고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지? 이게 지금 걱정이에요. 근데 그 밤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생명은 네 게 아니고 내 거야. 도로 내가 너한테 잠깐 줬다가 빌려줬다가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 지혜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 어리석은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은 인생의 덧없음과 짧음을,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죽음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탐욕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냥 욕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어리석다는 거예요. 세상에선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죽으면 참 안타깝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은 어리석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세상 사는 거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인생의 덧없음을 이 사람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탐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욕심이 이끄는 삶이죠. 마지막 연애에서 모세는 은혜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13절부터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13절에 말하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죄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 하나님, 덧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는 것 말고는 길이 없어요.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모세는 이거를 40년 동안 철저하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고 두 번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진작 죽었어야 할 목숨들인데. 범죄한 인생에게 주어지는 몫은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범죄한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몫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게 몫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대서 모세는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세요라고 과감하게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해달래요. 이게 우리의 몫이 아니죠. 이렇게 무슨 권리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 책임지세요. 내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뭐라고 또 기도를 해요? 아주 이건 피맺힌 말이거든요.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내가 다 카운트 했거든요. 40 곱하기 365거든요. 하루도 괴롭지 않은 날이 없었거든요. 광야에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40년 동안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피 맺힌 절규예요. 모세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고 기도를 하죠. 이 기도를 보면 다윗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한번 찾아보죠. 시편 17편. 15절. 이 기도는요, 밤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밤에 주무실 때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17편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거를 은유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이 잠잔다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보기 잠잔다. 하늘에서 깰 거예요. 깰 때 주의 형상을 보고 만족할 거예요. 은유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생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아침에 깨잖아요.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 나쁜 뉴스를 듣고 기분 나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지금 모세도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고요. 만족하게 하사라는 말은 단순히 필요가 채워지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필요 이상으로 공급되는 것, 넘치는 풍성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관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에게 맞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아침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를 만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은 즐겁고 기쁠 수 있습니까? 인생이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으면 그건 정말 지혜로운 삶이죠. 근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12절에서 기도한 모세는 지금 15절에서는 14절에서는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건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죠.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대상도 존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를 즐겁고 만족하게 해주는 것은 은퇴 후의 삶을 보장해주는 은행 잔고나 재산이 아닙니다. 성공한 자녀들의 삶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고 체험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자리가 어떠하든지 이걸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이걸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생토록 한결같이 만족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생 동안 즐겁고 기뻐야 돼요. 일생 동안 즐겁고 기뻐야 돼요. 아침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슬픔을 당한 수가, 날 수가 얼마나 많아요? 이와 비교하면 기쁨을 당한 날 수는 얼마나 많아요? 손에 꼽죠. 여러분 일생에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내 일생에 정말 기쁨을 당한 날씨야 라고 생각하는 걸 기록해 보세요. 많지 않아요. 슬픔을 당한 날수를 생각해보면 많아요. 괴롭게 하신 날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 것 같아요? 야, 얘 봐라. 참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깐 지나가는 인생에서 겪은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셔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 마지막 간구는 인생이 단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슬픔과 수고뿐인 삶에서 빠져나오는 게 목표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거죠.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전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것을 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은총을 내리게 하사. 여기 그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은총에 난해주가 있죠. 1. 아름다움. 이 은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아름다움, 기쁨, 유쾌함이라는 의미예요. 아름다움. 하나님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비슷한 기도가 하나가 있는데 시편 27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1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대대해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일생 동안 영원토록. 지금 그 얘기를 모세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27편 4절에서 모세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넘치도록 수고해서 자기가 넘치도록 수고했죠. 모세가 정말 이거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40년 동안 이 젊은이도 아닌 나이 드신 이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이 공고한 이 말 안 듣는 백성을 어떻게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 하나님 우리가 한 일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을 얻는다? 열심히 했으니까 결과를 얻는다? 천만에요. 우리의 일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일이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력도 아니고 우리의 성실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한 일을 의미 있게 만들고 그 수고를 가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은 일정한 일을 하고도 보상을 얻을 수 있죠. 때로는 보상을 얻지 못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는. 속기도 하고 날리기도 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의 행한 일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일생 동안 수고하고 일한 것들이 아이 먹고 살았으니까 됐지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들이 그냥 재밌으니까 한 겁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수고를 하며 살아야 되지 않아요? 주님이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요, 저 그냥 먹고 살자고 한 건데요. 그러시겠어요? 먹고 살자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그냥 먹고 살자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손의 행사가,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모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기도에서 지혜로운 삶을 배웁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는 12절에서 구했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요. 모세가 어디서 이 기도를 했을까? 성경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모세가 언제 이 기도를 썼을까? 이런 상황이었을까? 저런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멀리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바라봐. 너 들어가지 못해. 바라봐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산에서. 그냥 산에 올라가서 보고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참 봤을 것 같아요. 인생은 참으로 짧고 덧없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내 거처는 내가 지난 40년 동안 고대하고 원했던 저 앞에 보이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이게 이 시로, 이 기도로 표현된 거죠. 나는 저게 내 거처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대대로 거하게 될 거처가 저 가나안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덕분에 내 눈이 열렸어. 가나안이 나의 거처가 아니라, 가나안이 우리의 대대로 묵을 거처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의 거처야. 이걸 보게 됐어. 이게 저는 지나친 생각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을 그들의 거처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것을 바라봤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면 강했을수록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라는 사실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다 알아요. 뭐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더 낫다. 여기가 더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가 12절에서 구했던 지혜로운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이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 길이 없습니다. 못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구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근데 그 여호와의 집이 뭐예요? 탕자가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라고 결심하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 집이 문제가 아니죠. 기다리는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아,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저 일순간 지나가는 거처.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일순간일 뿐입니다. 이 대한민국처럼 이 집 문제가 심각한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청년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거처도 생각하십시오.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불확실하고 더덥고 일순간에 불과한 인생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거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영원하시니까, 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서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기도합시다.